사무엘과 사울 여섯 번째, 사울과 블레셋, 사무엘상 13장 봉독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라이벌이 있죠. 코카와 펩시, 맥도날드 버거킹,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예전에는 미국에서 GM과 포드 자동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라이벌이 있는데 항상 쫓고 쫓기는 톰앤젤리 같은 짝도 있지만요. 여자 피겨 스케이트의 그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와 10년을 겨루는데 둘이 동갑입니다. 늘 2등만 하기에 김연아는 운명과도 같은 존재. 그러나 김연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과 같은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불평하지만은 여러분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요. 노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 아시죠? 양 속에 염소를 섞어내는 거는 염소가 양을 들이받아서 양이 이제 나태해지면은 정신 번쩍 난다고 일부러 그런답니다. 또 하나님이 강한 적 블레셋을 이스라엘 곁에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켜 알게 하시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우리에게 적이나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 같아요. 자, 블레셋은 원래 뜻이 이미그런트, 이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에게해 그래서 살던 해양민족, 뭐 사실상 해적이죠. 이스라엘과 같은 시기에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해안지대에 정착합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에게에서 이로 집어넣으셨는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이 블레셋은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문명을 가진 문명이었는데요. 이 철병기로 잘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은 다윗 왕이 이들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을 이스라엘 옆에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점점 강한 국가로 거듭났는데 만약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이 옆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나태해지고 또 나약한 나라로 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나 혹은 사람에게는 항상 강한 라이벌 혹은 애니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강한 적이나 라이벌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런 경쟁이 없는 사람한테는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별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자꾸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블레셋은 사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철천지 원수죠.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사울을 괴롭혀 놓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울은 사위 다윗을 질투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나의 발목을 잡으려는 우리 직장 동료일까요? 아니면 나를 밟고 틈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는 직장 후배일까요? 나를 느성 괴롭히는 직장 상사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적이 누군지 아시죠? 사단이에요. 사울의 적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근데 사울은 애꿎은 사위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몰락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얻은 것은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고 침공에 구실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은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던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사울을 괴롭히다가, 시작부터 괴롭히다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이 블레셋 손에 죽습니다.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하나 이상한 것은 다윗은 말이죠,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나 사울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이름 없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성공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그럼 과연 무엇을 잘했고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참 궁금합니다.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알고 또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대처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정말 나의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가면 내 친구가 누구고,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결국은 사람이 자기 망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내가 망할 때 남아있는 건 진정한 친구고, 내가 망할 때 뒤통수 때리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적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몇 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우리 망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이라도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울의 근본적인 적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적은 블레셋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지른 지혜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몇 살이었습니까?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막바스 베델산에서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3,0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사울은 되도록이면은 블레셋을 건드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군대를 이제 조직하려고 생각하였지만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원칙을 확실한 겁니다. 이 원칙에 서 있지 않으면은 우왕지왕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뭔가, 세상의 방법대로 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왕을 할 것인가. 자, 이 선택은 사람의 몫입니다. 선택은 사울의 몫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를 다스리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미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지니까 그 다음 단추는 자동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군인 단지 3,000명만 뽑고 그중 1,000명은 또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는데, 본격적인 군대를 조직할 수 없던 이유는 비록 왕은 되었지만은 뭐 재원도 확보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마도 강국 옆에 있는 강국 블레셋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정식으로 막 그냥 키우고 그러면 블레셋이 이제 의심하고 자 이런 정도의 군대로는 단지 2천 명 갖고 자기 경호를 위한 것이지 다른 나라와는 싸울 의도가 전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그 블레셋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외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상당히 잘 쓴 겁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형세 판단을 하고 시간을 되도록이면 벌어보려고 했는데 참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들 요나단이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1,000명의 군대로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시간 벌기 계획은 처음부터 차질이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3절, 3장, 4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전쟁 준비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두고 영구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걸 그러지 않아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고 그러지 않아도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네, 잘됐다. 이제 구실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울왕은 강국 블레셋을 상대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참 중요시했습니다. 내가 이제 천천히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은 우리 쳐들어오지 않겠지.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앞뒤도 재지 않고 마땅히 이 블레셋이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요나단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버지 사울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주 신중한 자세입니다.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아주 좋고 용감한 것 같지만은 참 냉정한 눈으로 보면은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인데 여러분 이거 누가 오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무모한 자, 우리가 이걸 몰라요. 어떤 때는 어떤 때 세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때는 약하게 나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누가 맞았는지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뭐 믿음 따지고, 뭐 무모함 따지고 다 생각을 한다, 결정을 한다 해도 하나님 뜻과는 자주 틀립니다. 사울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부와 군대를 조직하려고 했지만은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이라는 벌집, 네, 이건 말벌집입니다. 아주. 건드리고, 자, 이스라엘은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채 이제 전쟁은 시작됩니다. 네. 사무엘상 13절 5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여 백성은 해안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망마스에 진을 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니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이스라엘은 풀이나 뭐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웅덩이에 숨고 벌벌 떨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면 도망갑니다. 잘 훈련된 블레셋 정예 부대와 훈련이 전혀 안 된 숫자도 상대한다고 싸움의 결과는 뻔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암몬족과 싸울 때는 아주 용맹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싸워 보기도 전에 떨고 있는데 사울은 길갈에 남아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데 번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사울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필 이때일까요? 왜 하필 이런 절박한 때에 사울을 시험할까요? 사람이 급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과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준 것은 여호와께 드린 제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제사장 없이도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지금 늦어지는 사무엘을 무턱대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여 흩어지는 걸 막든가? 지금 이제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아지는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기 있다 죽을 거라는 두려움. 사울의 두려움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하신 절차를 밟을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게 아마 큰 문제일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눈앞에 두고 무려 일주일을 기다리지만 참 그래도 참 잘 기다린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은. 결국 제사를 드리는데 아 세상에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에 도착하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하온 경우가 좀 달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럴 때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아직 경험 좀 있죠?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10년 기다려봤습니다. 10년 지난, 참, 10년 기다린다는 게 그냥은 절대 못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가 결사적으로 10년을 기도를 하니까 기다려지죠? 그냥은 절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응답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세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결국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또 옆에서 급할 때는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뭐 지금 상황 사무엘에게 나중에 오더라도 잘 설명하면 납득할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충동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은 사무엘의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생각은 사울의 이런 생각은 제사장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세상적으로 내가 대처하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직에서 왕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다고 정도로 다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설교로 들어왔는가면요. 형식과 절차를 안 지켜서 그렇다. 또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를 했다. 이게 배임 행위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내려지는 법원 판결에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하면은 가처분 그냥 무효 판결 나와서 좀 난리 났죠. 또 현재 들어가 있죠, 지금. 법으로 따지면은 형식과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면은 무효예요. 증거를 수집하는데, 범행 증거를 수집하는데, 불법으로 수집했으면 그 증거는 못 씁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과연 그, 하나님 제사에도 형식과 절차가 잘못됐으면 무효일까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무효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까지는 진짜 뭘까요? 네, 시험까지는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는 그 과제는 네, 사울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위에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시험에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막상 시험장에 가서 엉뚱한 답을 쓴다면은 네, 우리 많이 그러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잘 봐야지. 사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음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신앙은 자세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all in 베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넌 안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가 먼저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어떡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나 죽으면 죽을래 그러고 베팅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외아들 독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놀라고서 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러분 신앙.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베팅하세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그런 내가 죽으면 죽지. 저는 그렇게 베팅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서 굶어 죽겠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베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돈하고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네. 불평까지 합니다. 브리셋 사람은 마망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리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닙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망령되이 행하였다 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거늘. 사울의 변명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왜 사울한테 일주일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면은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막 믿고 기다렸으면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것이라는 사실로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결국 몰락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은 기다리죠, 다.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은 아이, 아닌가 보다. 금방 포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정 안 되면 이렇게도 해야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사울도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내가 제사 드리면 백성들이 내가 제사 드리는 거 보고서는 도망가지 않을 거다. 그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를 주시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문을 한 문도 안 놔놓고 다 닫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보이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고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실 경우는요, 문 다 닫으세요. 아무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이 하나가 보여요. 네, 그게 하나님 주신 분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는 세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국 자기가 주관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던 것처럼 사울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급해지면은 마음도 급해지는데, 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실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던 지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옛날 훗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들이 왕이 제사장을처럼 제물을 바치고 벌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이 율법 이런 거 아니에요. 형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죠.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더 이상 하나님도 이건 정말 용납 못하겠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마음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같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마음은 사울의 마음을 시험하시는데요. 자, 일주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사울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중심은 사울의 인내심은 일주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인데 아마 제사 드리는 시간까지 좀 더 기다렸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일주일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왕으로서 사울이 사람 같으면 이렇게 시험을 안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시험하시냐? 사울을 시험하시는데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을, 무서운 적을 시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확인합니다. 자, 사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다.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이 지금 언제 나를 칠지 모른다. 이런 무서운 두려움 앞에 사울이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입니다. 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 원하시고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초대왕입니다. 초대왕이면 누구든지 초대왕일 경우는 이스라엘의 기본을 세워나가는 정책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초대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왕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네, 이거 보시는 겁니다. 그거 안 됐으면 이스라엘 왕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울은 사람이 뽑은 사울이죠. 시험에 불합격되고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점점 하다 보면 백성들의 인기도 없고 지지도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사울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갈수록 교만해지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떠나고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건데 이스라엘 초대왕이 이런 짓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안에 네, 사람의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왕 시기가 안 됐으니까 왕 왕을 뽑지 말라고 그랬었던 이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처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회처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회초리를 때때로 드시는데요. 어떤 회초리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저 미운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네, 우리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중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후배가 내 자리를 바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회초리를 쓰십니다. 이런 회초리를 쓰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요. 네. 아, 하나님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삶의 원리가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변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항상 고려합니다. 그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항상 능력과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만 무조건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길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은 알아요. 올인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사울왕의 잘못을 통해서 저희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